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참이 물음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물음이 시시각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하는 부추김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른 판단과 기초 위에 바른 계획과 삶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첨단의 문명의 발달이라는 이 인간의 두뇌로 만들어진 보이는 문화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있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채 너무나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또 그것에 도전하다가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전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하든지 계획 없이 하는 일들에 대한 경계를 주시는 교훈들도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띠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에 범사에 있어서 우리가 무계획적으로 일을 시작하다가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분수로 알지 못하고 떠벌리고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교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도 권세나 명예나 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여도 큰 소리 칠 만큼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지혜도 용기도 부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나름대로 성취나 공적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거나 큰 소리칠 수 없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 사람의 연약함과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며 내 일을 자랑하지 말고 은혜 주신 것이라는 자세만이 사람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지금 버티고 서 있는 것, 내가 이루는 모든 성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만이 가장 정직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부지할 수 있는 것, 신앙생활 할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고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그런 고백도 역시 같은 신앙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면서 반드시 바른 답변을 드려야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듣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이 말씀과 함께 부끄럼 없이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세 제목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13절은 인간의 이론, 우리 각자의 허풍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합니다. 이 야고보서 바로 앞에 3장에 보면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많은 혀의 재앙에 대한 경계를 주는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주 적은 것이면서 오히려 크게 자랑하는 그런 부분을 3장 5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휘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역시 3장 8절에 이 혀의 재앙을 지적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자랑부터 해놓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에 대한 지적을 오늘 13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 경고를 주고 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너가 너를 위하여 그 말이죠.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큰 일을 해보겠다, 커보겠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지 말라고 예레미야서 45장 5절에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13절의 내용을 보면 결국 허풍적인 요소를 먼저 앞에서 봅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래서 제가 앞에 3장을 갖다가 덧붙인 겁니다. 이거는 나타난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먼저 나발을 불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죠. 또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말라, 이런 표현도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되기도 전에 말로 먼저 다 해버리는 이런 것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말 가운데는 오로지 불확실한 것만 가득하죠. 불확실한 장소, 불확실한 뭐의 시기,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도 아니요 내일도 아니요. 우리가 어떤 도시, 부산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영산도 아니고 어떤 도시 가서 거기서 1년이라고 하는 것도 막연한 그런 숫자입니다. 정확한 그 한계를 말씀하는 게 아니죠. 1년을 머물며, 이렇게 이 이야기 속에서는 확실한 계획도 서 있지 않고 또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오로지 말로만 하는, 이게 어떻습니까? 세상 일도 그렇거니와 신앙의 삶 속에서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먼저 말을 하고 일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경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로 먼저 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안타깝게 보는 건 뭡니까? 성공만을 기대하는 겁니다. 성공만을 기대하는 겁니다.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업의 성공 확률은 사실 많이 낮습니다. 여기에도 사업하는 분들이 있죠. 건축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해가지고 이득이 얼마나 날 것인가. 모두가 사업하는 사람은 이득을 바라고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확실치 않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도전을 하지만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10%도 안 됩니다.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꿈을 꾸면서 일을 시작하지만 이것은 사실 성공할 확률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더 심각한 것은 뭡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 아니, 사람이 이득을 안 보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익보다는 사회와 교회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이론 뿐, 불확실한 것일 뿐입니다. 결국 입으로 떠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경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입으로 별로 말을 하지 않지요. 왜요? 삶으로 자신의 삶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입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생각과 인간 이론에 대한 안타까운 어떤 모습들을 이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경고해 주시는 표현을 이 13절에서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의 내용인데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제목을 잡은 그런 말씀이죠. 이 내용의 전체적인 요지는 뭐냐 하니까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잘 판단합니다. 남은 얘기하는데 자신은 잘 몰라요. 솔직히 보면 어찌 보면 가장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겸손한. 왜? 들여다볼수록 불확실한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자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하는 데서부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는 그런 내용들은 결국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인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면 허황된 소리로 떠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짧고 짧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천만년 살 것처럼 큰 소리치고 맹세하고 허황된 그런 이론을 늘어놓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죄에 익숙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너 눈에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려고 하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기는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다 드릴 수 없겠습니다. 결국 뭡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죄인인 인생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러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의인입니까? 예, 일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의인입니다. 그럴 수 있지만은 아직도 용서받은 죄인이라 말이죠. 죄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의식한다면,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인생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십자가가 필요한 인생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0절에 그랬고 그 죄의 삯은 사망이다. 인생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뒷부분에서 소망을 주신 것은 뭡니까? 결국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절망된 인생, 그럼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 소망을 하나님께 주심으로써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래, 너희 생명은 이런 거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완벽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겸손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든지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완벽한 죄의 몸을 벗어버릴 때까지는 죄송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인생임을 늘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불확실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와 돌보심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 자신의 지혜가 뛰쳐나오려고 하고 생각이 뛰쳐나오려고 하고 감정이 뛰쳐나오려고 하는 이게 뭡니까? 죄성을 아직 완벽하게 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필요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돌보심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인생.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선언이 한 마디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짧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확실한 거예요.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우리 생명이 짧다는 거예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14절 하반절에.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뭐 인생의 길이가 어떻고 하는 것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군데만 보죠.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베틀의 북이었던 겁니까? 여러분 뱉지 않는 거 봤어요? 시주를 이렇게 탁 던지죠. 그리고 착가닥 합니다. 또 요리 던지고 착가닥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북을 이렇게 날줄에다가 한번 끌어내는 그 순간에 불과하다는 고백을 욥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 7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우리의 손 넓이만큼 우리 인생이 좁다는 거죠. 시편 39편 5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02편 3절에서는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여러분 연기가 사라지는 거 보시죠. 위로 떠올랐다가 그냥 퍼져버리면 없어져버리는 날씨가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저녁녘에 보면요. 하늘 높이 줄이 생기죠. 비행기 가는 것들이 큰 줄로 섭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게 잠시 바라보면 그대로 있나요? 없어져버려요. 그거에다가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허무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습니다. 풀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영화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인생이 짧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 짧은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채워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짧은 인생을 은혜와 생명으로 채우기 위해서 진실로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안개와 같이 구름과 같이 또는 연기와 같이 그 짧은 인생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다투고 싸우는 허황된 것들로 이 짧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기간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역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아웅다웅하고 다투고 싸우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이런 것으로 짧은 인생을 채우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귀에 그렇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불평하고 있을 때, 남을 비웃고 있을 때, 조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다가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그렇게 꼭 성령으로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뭡니까? 절대적으로 주님께 순종해야 할 인생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이요. 힘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인생. 그걸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어떤 것이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15절에 17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여기는 인생이 가장 분명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면서 그 분명한 삶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역시 허풍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15절이 사람이 가장 확실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15절이. 그래서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스스로는 온전치 못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고백이 있어요. 고백이 있어요. 뭡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뭡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이 있죠. 그 다음에 따라야 될 기준이 있어요. 불확실한 인생이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확실한 것을 따라야 될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의 뜻이면. 이제는 주의 뜻이면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밀어두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의 뜻이면. 그 다음 뭡니까? 순종을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여기서 순종을 명령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16절에서는 앞에 14절의 허황된 입술과 같은 내용들을 다시 어찌 보면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기 이제도라고 하는 거 왜 얘기할까요?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도 아직까지도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여전히 다름이 없느냐 이런 지적인 거지요. 그래서 이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게 뭐예요?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하다는 게 뭐예요? 사실이 아닌 것, 거짓된 것, 꾸며진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알차지 못한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죠. 그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허풍 뜬다 그러죠. 허풍. 여러분,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허풍은 통하지 않습니다. 기도만이 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뭐라 합니까? 그러한 자랑은 다 뭐다? 악한 것이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합당치 않은 것이다. 그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마지막 절은 17절에는 죄가 뭔가를 지적하죠.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건 배우면 돼요. 모르는 건 가르쳐야 돼요. 그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17절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수님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많이 주신 자들에게 다시 오실 때는 많이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맡은 자들은,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에 대한 치료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결국 보면서 맹인으로 살고 있으니 그것이 죄인이 아니냐. 영적인 모습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정하심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이 책망받을 가장 큰 이유라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각성해야 될 두려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여기에 대한 경고의 교훈인 거지요. 자, 15절에서 16절, 17절에서는 중심이 되고 있는 단어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15절에서는 주의 뜻이면, 이게 뭐라고요? 사람이 가장 확실할 수 있는 게 주의 뜻이면.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2절, 즉 16절, 17절에는 16절에 뭐예요? 악이다. 그 다음에 17절에는 죄다. 이게 다 뭡니까? 동류들이거든요.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는 신앙도 인생도 인간적 이론으로 소화하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성령과 더불어 가장 진실되고 진지한 답변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향해 바울사도는 이는 너희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이미 인간 이성과 감성으로는 죽은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고백을 요청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과거의 죄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도의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영생의 실존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명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장 확실할 수 있는 확실한 주의 뜻을 따르는 하늘의 사람으로 응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주님께 거짓된 자랑으로 숨기려는 자세야말로 가장 가증한 죄욕, 주님과 그의 백성들을 슬프게 하는 것임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려두고 우리 인생을 자랑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여러분의 귀에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꼭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런 질문 앞에 부끄럼 없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공로로 거듭난 실존,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